이사야 네 번째, 이새의 뿌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2절, 로마서 15장 11절에서 12절 봉독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랑과 평화보다는 전쟁과 미움과 불공평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한 그 살생과 전쟁은 인류가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계속하는데, 어떤 역사가가 계산을 했는데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기간이 268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 학문과 인본주의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이런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립니다. 또 능력껏이라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는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70년 공산주의의 통치의 결과는 잔인하고 참혹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엣 연방은 붕괴되고 맙니다. 자, 이제는 평화가 오겠지 하는 기대는 무슬림 근본주의 신앙을 앞세운 테러주의자 손 빈라딘 같은 사람들에서 무참히 깨어지는 것이 9/11 사건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의 사람들은 전전긍긍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 모든 게 종교가 다행해서 그렇다. 모든 종교가 손에 손을 잡고 종교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든 것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10차 총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11월 달에 열렸지만은, 과연 사람의 힘으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유토피아라는 말은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무어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가 쓴 책 유토피아라는 그 제목에서 유래됐는데,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장소입니다. 유토피아, 그리스어로 오우, 영어로 유입니다. 는 없다. 토퍼스는 장소입니다. 오토퍼스, 영어로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total depravity. 사람은 완전 타락하였기에 이 죄성이 있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또 제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항상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오면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새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새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동안 살펴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예언되고 있습니다. 7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9장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평강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 11장에는 한 싹, 한 가지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새로운 나라를,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우리 그 정사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나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나라는 단숨에 건설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삼위일체 제1격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제3격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신 제2격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오랜 세월을 걸린 아주 우주적인 사역, 코스믹 웍스인데 무엇보다도 새나라를 건설하실 주인공,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나라를 만드신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는 사람에게 있는 인성과 또 인성에 따른 모든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신성과 능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속성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묘자 혹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심각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신성과 능력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기가 자라면서 점차 완성된 것일까요?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난 하나님이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자란 다음에 알게 됐을까요? 자라면서 언제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어린 예수님한테, 너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말해줬기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마리아가 좀 대답해보세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 성경 기자의 관심이 아닌 모양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한테 힌트를 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혜는 이 그리스어로 소피아 혹은 로고스입니다. 여성일 때는 소피아, 남성일 때는 로고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오늘로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스마, 그러니까 카리스예요. 영어로는 favor 혹은 acceptance라고 정확한 번역인데 그래서 NRSV는 The favor of God was upon him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acceptance 혹은 favor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힌트해 줍니다. 그렇죠. 자, 계속 또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키가 자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육체가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동시에 자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기 때는, 아기로 태어날 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이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다른 아기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 죄 맞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괄호를 쳐놓고 이걸 알아맞히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아기 때는 우리 인간과 다 똑같았어요. 죄가 없어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어릴 시절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12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매년 성년되면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12세가 된 예수님이 유월절에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있으며 그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딱 한 번 있는데 12살 때 예수님 이때부터 벌써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하고 그 유식한 선생들하고 같이 묻고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이 뛰어났단 말씀입니다. 100% 사람인 아기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비록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지만 일단 100%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구약성경, 특히 뭐 이사야서 시편 등은 대부분 외우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나타난 모습 다음이 이제 30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장하시고 30세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1장 10절에서 11절인데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삼일째 하나님 세 분이 모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자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인류권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You are my son. 이 son에 대문자 있습니다. You are my so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배 같은 son입니다. 이게 배 같은 son. 그러니까 메시아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콤폼하시면서 축복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자,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네. 자, 이 다윗은 후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을 가장 무강하게 하여준 능력이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참 이기적이죠.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다윗 같은 메시아가 다윗 후손 중에서 태어날 것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만은 막상 그 뛰어난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는 참 보잘 것 없습니다. 자, 그게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부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던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아예 읽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유대인은 이 초라한 모습을 가진 메시아가 얼마나 싫었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한테 축복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아주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날의 21세기 교회에 나타나신다면 과연 몇 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길 수 있을까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아의 모습 역시 참 초라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한 싹, 한 가지처럼 연약한, 부러지기 쉬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지만, 그렇지만 결실할 것이요. 여기 NIV 성경은 A branch will bear fruit.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 예수님은 새나라 새 땅을 건설하실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한 싹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질 않고 왜 이새라고 할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다윗 같은 어떤 뛰어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로운 아들을 말하는데 그 모습은 이스라엘 한민족을 부흥시킬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다윗을 말한다는 게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죄 많은 인류, 죄를 가진 인류를 끝을 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이 그 죄를 다 물려받아요. 대신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예수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아주 공평합니다. 공평보다 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담 예수는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한 가지로 비유된 것처럼 이 아기 예수는 실제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는 온 인류에게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 줄 능력 있는 메시아로 점차 성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되는 2절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데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아기 예수는 점점 자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성령을 그냥 무한정 예수께 부어주십니다. 사실 성령은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와 함께 했는데 예수는 태어날 때 연약한 가지였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예수께서 100%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하시면서 자 여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또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란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총명하다 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시편 2편 11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참 기쁘시죠? 네. 여러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예수의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그래서 똑같아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서 우리도 성령으로 점점 자라서 능력의 종으로 우리도 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예수님의 온 생애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자, 계속되는 3절에서 5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나 세상 사람들, 세상의 그 군주들이 사람의 군림에서 세상을 다루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매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삼으리라.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판단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눈에 보이는 외모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 크리스천만이라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언제 유토피아에서 살게 될까요? 이사 세계는 아무 곳에서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게 유토피아예요. 네,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왜? 완전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평화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나라가 건설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는 국민이, 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만 있으면 뭐합니까? 통치권,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도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 새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의 건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새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람, 그러니까 성전될 사람의 마음에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새 나라 새 땅은 이런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9절은 완성된 하나님의 새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새나라의 모습을 프리뷰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다툼과 분쟁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묘사하는데, 자, 서로가 같이 살 수 없는 동물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맥히지 않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이 세상이 온 인류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유토피아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새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이 있는데, 장차 새나라 시민이 될 사람들을 먼저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먼저 이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은 영적으로 세상 권세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5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온 인류가 이 아기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로마서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께로 돌아온 후에야 세상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확장히 돌아야지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방인은 우리입니다. 모든 열방이 다 같이 예수께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나라 건설의 시작은, 새나라, 하늘에 있는 새나라 건설의 시작은 이 땅에서의 교회 건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 각 사람이 교회, 성전된 몸, 성전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이 5분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세아서를 이제 배웠는데, 호세아의 구호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은 사람의 이기심과 이 더러움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식의 충만은 바로 성령 충만과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간섭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국민들을 데리고 어떻게 새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거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천국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한 세상 또 그 말씀을 다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또 우리가 새 나라 새 땅의 시민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건설된 새 나라 새 땅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결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 이새의 뿌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뿌리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아주 그 오랜 과정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 였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올라갑니다. 이새의 최종 조상은 아브라함.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됩니다. 기치는 영어로 배너입니다. 배너는 남들 잘 보이라고 붙인 것이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너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신 사건이 바로 이 배너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주 영원한 배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배너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먼저 새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최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 새 땅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나라 새 땅은 우리 오늘 읽었지만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몸으로 예수와 영원히 같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이로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새 나라 새 땅을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열심히 가지고 준비하시는 새 나라 새 땅 거기다 걸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새 나라 시민으로 만드시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새 나라 새 땅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시민으로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